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한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가 종교개혁 508주년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튼버그라고 하는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 교회, 다시 다른 말로 이제 성당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성당 안에 대학교도 있었어요. 학교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서에는 비튼버그 교회라고 그러고 어떤 문서에는 비튼버그 대학교라고도 하는데 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 이 반박문은 누구를 향한 반박문이었는가 하면 천주교회에 에다가 반박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서 그래서 그 대학교 교회 정문에다가 이렇게 못으로 박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서류가 문서가 쫙 내려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날을 시작으로 종교개혁 기념일을 10월 31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마틴 루터가 그러면 종교개혁을 시작했느냐? 그 이전에는 없었느냐?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뭐 수많은 사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한 사람만 이야기를 한다면 한 100년 전에, 그러니까 마틴 루터로부터 100년 전에 존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H-U-S-S인데요. 존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그 화형을 당해서 죽어요. 불에 타서 죽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불을 놓기 전에 마지막 할 말이 없느냐라고 했더니 존 후스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지금 죽지만 내 뒤에 구스가 올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월드 플레이 하는 거예요. 라임이에요. 나는 후스지만 내 뒤에 구스가 올 것이다. 구스가 뭐예요? 거위잖아요. 거위가 올 것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교회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그 구스가 누구냐? 마틴 루터다. 1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존 후스에 관한 그 성화 그림을 보면 존 후스와 관련돼 있는 데는 항상 거위 그림이 있어요. 바로 이제 그거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 마틴 루터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끝나느냐? 아니요. 그 이후에도 또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또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 30년 정도 진 뒤에 나타난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요한 칼빈이 요한 칼빈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제 종교개혁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 모든 논문들이나 그런 신학적인 사상들이 이제 정리가 됐는데 요한 칼빈의 영향력을 받아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제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이 또 일어나요.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당시에 영국 국교가 성공회잖아요. 영국 국교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영국 국교하고 반대를 했는가 하면 영국 국교는 천주교에서 하는 것을 우리는 따르지 않겠다. 그래갖고 천주교로부터 독립을 하는 거예요. 독립을 하면서 스코틀랜드에 있는 이 종교개혁자들 대표적으로 존 낙스인데요. 이 존 낙스에게 우리는 천주교로부터 독립하니까 우리를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독립을 딱 했는데요. 다른 게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만 바뀌었어요. 천주교는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다. 이게 천주교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공회에서는 이제 국교로 영국이 이제 독립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 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존 낙스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뭐라고 기대를 했는가 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기를 기대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만들었는가 하면 교회의 머리는 여왕이다. 이러고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코틀랜드에 있는 존 낙스와 그 따르는 무리들이 우리는 거기에 찬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중에 존 낙스가 대표되는 사람이고 스코틀랜드의 교회가 오늘날 장로교회의 바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배경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개혁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반대하는 거는 몇 가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근본적인 게 너무나 같아요. 근본적인 게 너무나도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천주교로부터 교회가 개혁을 되어질 때 아니 뭐 개혁되기 전에 반대하던 사람이 뭐가 있었는가 하면 교회에서 버려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이건 반드시 버려야 된다. 첫 번째는 뭐를 버려야 되는가 하면 위에 강대상과 포디움과 아래 있는 포디움이 있는데 아래 있는 포디움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윗강대상, 아랫강대상이 아니라 천주교의 그 성당에 들어가 보면 위에 그 신부님들 올라가는 자리가 있고 밑에 칸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거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마치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처럼 마치 구분해 놓고 그 지성소에는 신부님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 때문에. 두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신부님들이 입고 있는 가운, 가운을 벗어야 된다. 왜냐하면 신부님들은 마치 신부님들과 일반 성도들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게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고 마치 신부님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니다. 신부님도 사람들과 똑같다. 그러니까 가운은 벗자.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세 번째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십자가를 교회에서 없애야 된다 그랬어요. 왜 십자가를 없애야 됐을까?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가 예배드리는 곳입니다라고 우리가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집인데 계집에다가 십자가 박으면 교회가 된다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십자가가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천주교인들이 그 로마 캐톨릭 사람들이 십자가 자체가 나무로 만들었든 구리로 만들었든 뭐 돌로 만들었든 간에 그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성황당에 큰 나무의 성황당에 가서 비는 것처럼 십자가 앞에 가서 비는 것은 옳지 않다. 십자가는 그냥 상징물일 뿐이지 저 십자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종교개혁의 다가 아니에요. 그거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공통된 분모가 하나 있었는데 공통 분모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예요. 성경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 성경에서 그릇된 것을 가르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잘못되고 있는 우리들의 이 모습 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성경으로 지적을 하고 그것을 다 버리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reform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있던 것을 없애고 없던 것을 새로 만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reform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는 날마다 개혁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개혁이 필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주님 여기가 너무나 좋사오니 여기에 텐트 세 개를 짓고 여기서 그냥 영원 무궁토로 삽시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내려가라 라고 가르쳐 주시겠고요. 사도 바울은 교회마다 다니면서 교회가 잘못되고 있는 것을 꾸짖기도 했어요. 가장 많이 꾸짖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아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 라고 가르쳤던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다 할례 받아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이다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서 꾸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날의 문제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문제예요. 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못난 모습, 우리들의 고집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깜깜한 길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갈 길을 밝히 비춰주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가 하면 성경의 진리만이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진리만이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가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일이니까 종교개혁에 있었던 예들을 하나를 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게요. 16세기에 종교개혁사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16세기에 이 교회들이 무슨 멘탈리티에 빠져 있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 개혁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건데요. 아주 나쁜 멘탈리티를 두 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와 그리고 성직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앞에 자막이 있어요. 교회가 본질적으로 건전하다. 그러니까 개혁 안 해도 된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건전하기 때문에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교회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세울 수 있다. 완벽한 교회를 세울 수 있으니까 개혁 같은 거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표적인 잘못이 뭐예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세요. 형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옥에 갔을지도 모르거든요. 자신이 없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헌금하면 돼. 헌금하면 너네 할아버지 이름으로 헌금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어. 그거를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랬어요? 면죄부. 그걸 면죄부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종이로 된 지폐가 없었잖아요. 다 동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었어요. 헌금함이 있어요. 그래서 동전을 헌금함에다 딱 놓으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나죠. 땡그렁 뭐 다른 동전하고 부닥치면서 뭐 땡그렁이 됐든 뭐 찰그렁이 됐든 뭐 미국식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 소리가 나는 순간에 너희 죽은 아버지가 천국으로 옮겨갔을 것이다. 이러고 가르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잘못된 것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공통된 생각이 뭐라고 했다고요? 성경으로만 가능하다였어요. 성경으로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1543년에 프랑스의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종교개혁자예요. 근데 제가 프랑스어를 공부를 안 해갖고 발음을 잘 못합니다. 그냥 제 식으로 발음을 할게요. 마르틴 부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르틴 부처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교회에 개혁이 필요한데 당시에 누가 유명했었는가 하면 여러분 혹시 교회사, 아니 서양사에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거기에 찰스 5세가 당시에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Holy Roman Empire라고 하는 데죠. 거기에 엠퍼러 중에 찰스 5세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애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교회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틴 부처가 요한 칼빈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글을 잘 쓰니까 그리고 논리적으로 쓰니까 이거 좀 편지를 좀 써달라. 그래서 왜 종교개혁이 교회가 개혁을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그 작품이 앞에 자막이 있네요. 교회 개혁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책을 써요. 그러니까 글을 써요. 긴 글이 아니에요. 짧은 글이에요. 그 글을 쓰는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써요. 앞에 다음 자막 주시면 교회가 수없이 많은 비통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병들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개혁을 위한 더 이상 지연하거나 느린 대책을 기대할 수 없다. 더 이상 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진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루터와 같이 다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셨다. 왜 종교개혁자가 세운 줄 아느냐? 왜 이 사람들이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줄 아느냐? 이 기독교의 진리를 다시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가, 이 순수한 진리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예요.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성경의 진리밖에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슨 포인트인가 하면 그래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주장했다는 말은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는 날마다 개혁해야 합니다. 교회는 날마다 개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날마다 베큐하고 날마다 대청소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개혁하는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십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두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예배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새롭게 되어진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공통분모였고, 그 다음에 똑같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있는 이야기예요. 아니,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거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구약에서 예배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구약에서는 제사라는 말로 표현하지만, 구약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합니까?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비싼 거 가지고 오라고 단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제물을 많이 가져오라고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요구했던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흠 없고 점 없고, 다른 말로 말하면 정결한 제물 가지고 와라 그랬습니다. 큰 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비싼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깨끗한 거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제사보다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수천의 양이나 수천의 소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요구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게 구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예배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어떻게 가르쳐주셨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예로 들면서 가증한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두 손을 들고 성전에서 내가 이렇게 구제했고, 내가 이렇게 금식했고, 내가 이렇게 십일조 헌금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쟤네들하고는 달라요. 그러면서 죄인들을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증스럽다고 얘기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 칼빈이 썼던 그 편지 중에 사돌레토라고 하는 그 추기경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는 사실 그 요한 칼빈은 작은 글을 여러 책을 쓴 게 있는데요. 뭐 성만찬에 관한 거, 예배에 관한 거 이런 걸 썼는데, 이게 예배에 관한 그 책 중에서 한 문구예요. 하나님에 대한 터무니없고 삐뚤어진 예배는 우리 구원에 아주 치명적이다. 아주 치명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물론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일날 공예배로, 퍼블릭 월십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정목사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친구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온 자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만나는 자리면 우리가 기준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기준이어야죠. 할아버지 할머니나 아버지 어머니의 칠순 팔순 혹은 구순 생신 잔치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행복해야 됩니까? 요즘은 그냥 돈이 너무들 좋아가지고, 한국에서도 내가 누구누구 집에 부주를 했으니까 요 녀석들은 꼭 와야 되고, 요거 계산 다 하더라고요. 짜증나게 계산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차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자기 입맛에 맞는 피자하고 파스타 차리는 게 맞겠습니까? 아, 물론 할아버지가 피자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제 말뜻은 아시죠?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기준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면 내가 기준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긴가 하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렇고, 내 생각이 이렇게 하는 게 맞고, 내 생각에는 이게 기분 좋은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이게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의 의에 맞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면, 앞에 자막이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공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내 생각대로 이끌어가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여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가 무엇이냐, 그럼 뭐 그냥 무질서하게, 제가 방언이 나쁘다고 그러는 건 아닌데 막 여기저기서 방언하고 그런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예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해야 되는데 내 감정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슬픈 노래가 나오면 그냥 쭉 흐르는 거예요. 어머 집사님 은혜 받으셨는데요. 그러면 아니요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속상한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갖고 눈물이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찬송이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도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 시간에 대표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나의 것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도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 그래야 됩니다.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설교하는 사람이 내 생각과 내 만족에 맞는 것 혹은 나에게 속상하게 한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설교하면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설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귀에 맞는 것,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듣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헌금은 어떻습니까? 헌금은 밥값 내는가 보다. 그게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얼마를 많이 해라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고 계시는 겁니다. 축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축도는 어떻습니까? 축도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예,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겁니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축도를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안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은 내가 축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축도는 그게 아닙니다. 축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그냥 전달만 되어지고 선포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헌신하고 축복을 받는 이 일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예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활 속에 나아가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찬송하면서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말씀 가운데서 살고 헌신하면서 살고 그리고 복받으면서 살고 그래서 공예배가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서 마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만 예배 잘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필요한 겁니다. 칭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라고 의롭다라고 칭해준 것. 그것을 Justific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을 비롯한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너무나 잘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정말 정말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한때 지나치게 칭의, 구원, 믿음 이것만 강조했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졌다라고 조롱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듣고는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에서는 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고 밖에 나가서는 자기 멋대로 살면서 죄짓고 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눈살 찌푸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에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칭의만 강조했다라고 하는 말은 동감은 해요. 제가 동감은 하지만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칭의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칭의를 바르게 가르치려면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줘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 목사님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을 받으면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85년 1월에 미국에 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미국에 온 지 한 20년 됐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미국에 온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분은 강원도 촌사람입니다. 이건 본인 얘기예요. 제가 그 사람을 강원도니까 촌사람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자기가 맨날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강원도 감자골에서 태어났어요. 뭐 이런 맨날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목사님이세요. 근데 미국에 너무너무 오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시골에서 목회를 해도요. 어디로 딴 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너무나 그리워요. 미국에 정말 정말 가고 싶어요. 그래서요 그때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때 이 목사님이 미국의 국무부에 편지를 직접 썼어요. 직접 써가지고 난 미국에 정말 가고 싶다. 내가 목사인데 미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 몇 달 있다가 국무부에서 편지가 왔어요. 인터뷰하라고. 그래서 서울에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 그냥 단박에 오래 걸리지도 않고 단박에 도장 찍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셨어요. LA에서 목회하셨어요. 그분이요. 이게 이 방송 용어는 아닌데 친미파예요. 친미파. 미국 그러면 환장을 해요. 미국에 이익되는 일이라면 다 하세요. 그래서 막 LA 그 경찰서에 경찰들 초대에다가 바비큐 파티 그 옛날에도 하셨어요. 감사해서. 그런데 그분은 편지라도 썼잖아요. 조금의 공로는 있잖아요. 편지 쓴 공로가 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 구원시켜주세요라고 편지 써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그 자격조차 없었다니까요. 그럴 수 없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왜 필요한지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깨닫지 못할까 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인쳐 주셨어요. 알게 해 주셨어요.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믿게 해 주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고 의인이 되었다면 전적으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까? 바른 칭의가, 바른 칭의 교리가 교회에서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요. 교회가 겸손해집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어깨를 피는 게 아니라 물론 세상에는 당당해야죠.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교만한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겸손해지는 거고 그게 개혁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교회가 개혁되어지는 데 있어서 성경이 진리만이 개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증명을 했는데 특별히 마틴 루터가 증명을 했고 요한 칼빈이 증명을 했어요. 마틴 루터는 어떻게 증명을 했는가 하면 독일 사람이잖아요. 자기 독일 백성들이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거든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인쇄를 해서 성도들에게 국민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불이 붙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한 칼빈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해놨던 거 그거를 바탕으로 성경 66권을 주석을 씁니다. 주석을 쓰는데 맨 마지막 주석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주석을 써갈 때에 그가 덜덜덜덜 떨면서 썼습니다. 몸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이 요한 칼빈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만두시게 나중에 하시게 당신 그러다 죽어 그랬더니 요한 칼빈은 끝까지 주석을 써내려갑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을까요? 성경만이 교회를 개혁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만이 여러분의 삶을 개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제발 읽으십시오. 목숨 걸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대로 사십시오.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읽어도 모를 때가 많으니까 성경 공부하십시오. 성경 공부 안 하고 우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직장의 환경이나 지금 자녀를 키우는 환경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나 어떻게 해서든 성경 공부하겠다라고 결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설교를 잘 들으시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설교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목사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목사가 쓸데없는 소리 안 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은혜 받게 위해서 기도하며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개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개혁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